사람은 안식처를 마련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존재입니다. 마음 편히 쉴 곳을 찾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인간 존재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은 신체 기관이 생존에 적합한 상태로 발달했지만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안식처를 마련하는 일에 관심이 많지요. 이민자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낯선 환경, 낯선 문화, 낯선 언어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간의 존재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왜 그토록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려고 힘쓰는지 설명이 됩니다. 사람이 힘을 갖게 되면 좀 더 안전한 울타리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안식처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작은 아들 이야기 먼저 해보기 원하는데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요청하여 먼 나라로 떠난 아들입니다. 그는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됐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들이 거지가 될 마음으로 세상을 먼 나라로 갔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질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자녀가 부모의 유산을 받아서 거지가 돼야지 생각하고 나가서 살겠습니까? 작은 아들은 아마도 아버지의 집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마련한 울타리가 너무 좁고 아버지가 정한 규칙은 엄격하니 돈만 있으면 나가서 제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겠다,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투자를 위한 정보도 모으고 좋은 사람들도 채용하여 큰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흉년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자신이 예측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펼쳐지는 상황 속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파산 신청을 하고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돼지는 그나마 쥐염 열매라도 먹으며 살 수 있었는데 이 작은 아들은 먹을 것조차도 없었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이룩하려고 하는 그 안전에 대한 욕구가 그 노력이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마음에 또 떠올립니다.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수 있겠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풍성함을 생각한 아들은 아버지 집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할 말을 생각해요. 아버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로 다시 삼아달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품꾼으로 여겨주십시오. 이 말을 계속 되뇌기며 아버지를 향해 갑니다. 작은 아들은 지금 아버지 집을 향해 가면서도 행복의 조건, 안식의 조건을 아직도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작 한다는 생각이 품꾼이 되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밥만 먹여주고 챙겨주기만 하면 돈 모아서 빚 한번 갚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돈이 근본적인 문제고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큰아들은 작은아들과 상황이 좀 다를까요?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집을 떠난 이후로 그는 아버지와 늘 함께 지냈습니다. 작은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할 때 집에서 큰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당시 문화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문시하는 행동이고 아버지가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작은 아들이 요구한 그 요구를 듣고 큰일이 일어날 줄 알았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작은 아들의 길이 망하는 길을 알면서도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럴 때가 있죠. 자녀가 요구하는 것이 어리석은 요구고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들어줄 때가 있어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겠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동생의 요구를 들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작은 아들이 떠난 후 아버지가 보이는 행동이에요. 아버지는 집안에 편히 계시지를 못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마을 언덕에 올라가 아들이 돌아오지는 않는지 살펴보고 있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아들이 살아있는지, 먹고는 살고 있는지 근심하며 아버지도 시름시름 약해져 갑니다. 큰아들은 자신이라도 이 가정을 지켜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 곁에서 성실하게 가업을 돌봅니다. 근면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규율을 잘 따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동생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우애가 있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 큰형은 동생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큰형은 아버지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뒤에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동생이 터벅터벅 마을 입구로 들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다 헤어진 신발, 찢어지고 남루해진 옷,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헤어 쓴질도 전혀 하지 못하고 완전히 거지 몰골이 되어 다가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그에게 달려가서 와라 그를 껴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토록 마음에 준비했던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어요. 다시 아들로 삼아달라는 말은 참아 못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아버지는 지금 이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아들의 마음이 어떤지, 심정이 어떤지 이것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종들에게, 아들의 말을 맡고는 종들에게 바로 요청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신발을, 새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라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라는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동네에서 사람들은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 이렇게 말하는 것,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을 내는 것이 아버지는 못마땅한 겁니다. 아버지는 좋은 옷을 입히고 아들이 돌아왔으니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한다는 이 소문이 나도록 사람들에게 그 잔치를 벌인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받을 행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뜨거운 사랑의 현장으로 큰 아들이 다가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집안 분위기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집에서는 풍악이 울리고 사람들이 북적북적대고 맛있는 음식이 향기가, 냄새가 납니다. 종들에게 상황을 살펴보라고 했더니 동생이 돌아왔대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렸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큰아들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잔치가 벌어진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팅깁니다. 기뻐하기는커녕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분노하며 씩씩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돈 때문입니다. 당시 유산 분배의 원칙을 보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 경우에 아버지의 유산을 3등분하여 둘을 큰아들에게 주고 한 등분을 아들에게, 동생에게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이미 분깃을 나누어서 작은애들에게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다 쓰고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큰형은 아직 아버지의 분깃을 받지 않았거든요. 자기의 분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시 세 등분을 하여 동생에게 하나를 동생에게 주어야 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큰 형이 화가 날 만한 겁니까? 동생이 돈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큰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분노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이번에는 큰 아들을 찾아 마을 밖으로 나갑니다. 동생을 영접하기 위해 집 밖에 서 있던 아버지는 큰아들을 위해서도 집 밖에 서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한 번도 거역함이 없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막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생을 비하합니다. 나쁜 일에 돈을 다 허비한 동생, 문란한 타향살이를 한 동생이라고 조롱하며 비난합니다. 동생의 뒷조사라도 한 건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신은 동생과 다르게 아버지 곁에서 죽도록 종처럼 일했다고 고백해요. 본문에 아버지를 섬겼다는 표현에서 섬기다는 헬라어 단어 둘리오는 종처럼 일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아들처럼 일하지 않았습니다. 종처럼 일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종처럼 일했을 리가 없죠. 다 자신의 가업인걸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라는 표현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하면 7년도 수일처럼 지나갑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없으니 하루가 1년과 같습니다. 보람과 기쁨이 없고 존경이 없으니 노동이 될 뿐입니다. 큰아들은 정말 노예처럼 일했어요. 그러다가 동생이 다시 돌아오고 자신의 몫이 대폭 감소하게 되자 분노한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탕자는 작은 아들이 아니에요. 큰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잔치의 자리에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니 그들이 정적 돌아와야 하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는 잘 드려요. 십일조도 잘 드립니다.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여 자신의 권위를 유지합니다. 나름대로의 권력도 가졌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전형적인 큰형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월감에 있는데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존적인 상황을 정말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월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은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보다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방법대로 쉴 곳을 찾아 돈과 명예와 권력을 찾아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거짓거리 되어 돌아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큰아들처럼 아버지 마음에는 별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하는 마음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지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여도 그들에게도 넓은 팔을 펼치시고 사랑한다고 펼친 손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여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 마음이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이 큰아들이 잔치집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큰아들이 잔치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우월감을 버리고 그 우월감을 좀 버리려고 노력하면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미움과 분노에 대한 마음을 삭히고 버리려고 노력하면 아버지 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감추려고 힘써서 되는 걸까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큰아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은 아들 대하듯이 똑같이 집 바깥으로 나와 아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이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하나면 됩니다. 닐 앤더슨 박사는 성경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자입니다. 나는 영원히 정죄받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비난에서 자유롭습니다. 작은 아들이 거지가 되어 돌아갔지만 아버지가 넉넉한 사랑으로 어느 누구도 그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품어주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비난에서 자유롭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악한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소중한 자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요 그 생명의 통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어느 때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며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넌 안 돼. 너처럼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어? 완전히 실패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용접하겠니?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완악하고 교만한데, 그렇게 분노가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용납하겠니? 여러분, 우리는 이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에 왔는데 계획했던 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꿨는데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는 없었는지요? 자녀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분 혹시 있으신지요? 재산을 다 날리고 깊은 절망에 빠져 탄식하고 있는 분은 혹시 없으신지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정신질환으로 사회와 담을 쌓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은 계시지 않는지요? 자신의 심각한 죄가 드러나서 수치심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분은 혹시 없으신지요? 그래서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모두 자신의 실수와 죄 때문이라고 탄식하며 낙담하고 있는 분은 없으신지요? 이런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복된 소식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작용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문제는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하고 확실한 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기를 멈추지 않고 세상을 탐닉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초라하고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죠. 아버지 품은 넓습니다. 아버지 집은 넓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자격미달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의 넉넉한 집에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안식이 하나님 품에 있어요.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화가 렘브란트는 그의 노년에 유작으로 남긴 탕자의 귀향이라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러시아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있는 작품인데 실제 크기가 가로 1.8m, 세로 2.4m나 되는 큰 그림이에요. 우리의 키보다 훨씬 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한때 부자였고 명성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릴 때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죽었고 내 아들도 렘브란트보다 먼저 죽었어요. 경제적으로 투자했던 것이 다 부도가 나고 돈을 다 잃어버려서 모든 것이 경매로 내놓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묻힌 그 묘지마저도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해졌던지요. 막내 아들을 돌보던 유모가 너무 미웠어요. 그 유모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신고하여 그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습니다. 사람에 대한 분노가 삭혀들지를 않아요. 시간이 제법 지나 이제 그 유모가 풀려날 때가 되었는데 또다시 서류를 작성합니다. 아직 정신적인 질환이 있으니 아직 정신병원에 있어야 됩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를 정신병원에 다시 감금해놓고 그제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분노하며 씩씩대며 살아갑니다. 렘브란트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통해 큰아들, 작은아들의 모습을 복합적으로 살아왔던 자신을 품어주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들을 품고 있는 저 그림에 보면 빛이 비추는 곳이 있어요. 아버지 품에는 빛이 있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평안의 광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찾기를 원하는 안식의 광채가 아버지 품에 있습니다. 아버지 품에는 세상의 모든 고통이 태풍을 핥히고 지나간 한 영혼이 안겨 있어요. 신발할 켤레는 없어져 버렸고 다른 하나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의 얼굴에는 인생의 깊은 고통 속에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품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아버지의 손을 다르게 그렸어요. 오른손은 남자의 손, 아버지의 손으로 지친 아들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왼손은 어머니의 손으로, 고운 손, 따뜻한 손으로 돌아온 아들을 다독거리며 껴안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안아주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절망하는 자신을 하나님이 이렇게 안아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림에는 큰아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못마땅한 것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저 그림에 빛이 아들의, 큰아들의 얼굴에 비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하게 분노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비치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저는 KCPC에서 지난 13년 3개월을 지냈어요. 저에게 KCPC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믿음 성숙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고난이 심하고 인생이 힘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거부할까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져서 가까이 가는 것이 힘들만도 한데 견고하게 하나님 품에 엎드려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기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아내와 함께 돌아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신방 가서 위로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신방 받고 왔구나. 얼마나 성숙한 성도들이 많은지요. 부족하고 연약한 목회자를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부목사들 빨리 떠날 수 있다고 정 주지 않는 게 원칙이래요. 그리고서는 얼마나 많은 정을 주셨는지, 제가 원래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지난 한 달 이제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니까 편하질 않아요. 눈병이 난 줄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가장 저 닮은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큰아들을 뽑고 싶습니다. 목사니까 좀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이 되어버릴 때가 종종 있었어요.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설 때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실패하고 낙심하면 그때야말로 아버지, 어머니가 큰 사랑으로 품어줘야 하는데 저희 자녀들에게도 그러지 못했던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사역할 때도 큰형의 그 완고한 모습으로 품지 못했던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다 보면 영적인 슬럼프도 종종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제 곁에는 사랑이 많은 성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부족한 건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허그해주고 KCPC에서 하나님의 집에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닮은 형님 누님들이 많아서 참 고향처럼 명절에도 외롭지 않게 보냈습니다.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늘 격려해 주시고 서두르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실 교회가 꼭 있을 거니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러 기다리자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떠날 때가 되니까 목사님의 큰 그 그늘이 더 생각이 납니다. 제가 목사님의 엄브렐라 안에서 평안하게 지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랑받은 것, 목사님이 수많은 비난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면서 그 품에서 살아왔구나를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통 성도들은 부목사들 욕 별로 안 합니다. 담임 목사님 욕합니다. 부목사가 이상해도 담임 목사님을 욕합니다. 목사님의 울타리 안에서 평안하게 지냈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자랐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다함이 없는 그 아버지 품에서 바리새인처럼 완악하고 완고하고 고집세도 품으시는 아버지 품 안에서 다 실패했고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KCPC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가정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귀한 가정들로 굳건하게 세워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목사님, 그 귀한 세월 30대 후반 또 40대 가장 인생의 절정기를 다 보낸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필요할 때마다 대기 음식을 종일 날라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저에게 참 목회적 조언을 많이 해주신 분이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내신 그 말씀, 큰아들 그리고 작은아들 뿐만 아니라 바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따스한 음성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많은 분들 인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천국 백성 세운 우리 되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심정으로 함께 찬양을 원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라.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님 어찌 담당하지 못하고 못 받으시겠는가. 우리 주의 넓은 가슴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다르신 우리 예수.
날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신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십니다.
날마다 문 열어놓고
졸이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나간 자식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그 아버지의 사랑은 차별이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모두가 잃어버린 자들이고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필요한 자녀들입니다. 첫째 둘째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잃어버린 우리 길단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쓰러진 우리 영혼으로 죽은 우리를 당신의 오른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 품 안에서 평생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아직까지 지인 중에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 주님의 품, 그 넓은 사랑의 품으로 잘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그 따스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는 문 열어놓고 아들을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 희생으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재현 목사님 정선영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숨기시는 미시간 한인장로교회 은혜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는 생명수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영혼을 대할 때는 따스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한 교회를 넘어서 지역을 숨기고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사님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를 버리고 멀리 떠나갔던 저희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세례를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하늘의 은혜를 지배하시고 지배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혜에서 하늘을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기도하니 박정호 사람 생생생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주시오. 사랑총을 통해서 저희 영광을 나타내 주시오. 하늘의 나라로 앞에 이루어가시도록 주님의 도우시옵소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품, 따스한 품이 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박재 목사님 지난 14년 가까이 참 훌륭하게 가장 귀한 인생의 시간을 우리 KCBC에서 다 쏟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이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나고 막내했던 하영이가 어느덧 숙녀가 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귀한 종을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좋은 목사님이 되어 이제는 참 좋은 교회 미시간 한인장로교회를 저희가 담임 목사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귀한 종을 위해서 비옵나니 성령께서 사랑하는 종과 가족 위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가할 때는 당당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생명수처럼 쏟아내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은 자들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은 제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교회를 넘어서 미시간 지역의 한인사회를 일으켜 세우고 미주선교가 하나님 교회의 좋은 지표가 되며 세계열방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 삶을 드린 모든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살아내므로 우리에게 한 종을 향한 감사함을 표현하게 하시고 떨어졌을지라도 용으로 교제하며 언젠가 우리가 저 천국 주님 앞에서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날까지 우리가 쓰이는 자리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를 다 쏟게 하옵소서. 귀한 종을 통해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따스한 사랑으로 우리도 사람을 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내며 사람을 세우고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 미시간 한인장로교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로 나아가는 사랑 목사님, 정세현 사모님, 귀한 가족들,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